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에 보면 주요 역할에는 꼭 백업 배우가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 경기에도 주전 선수를 백업하는 선수들이 있죠. 마라톤 선수에게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식인종이 사는 섬보다 무인도가 더 무섭다고. 비록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넘어서고 내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선 나와 같은 곳을 향해서 비슷한 속도로 달려가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제가 그 페이스메이커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다이도의 Here With Me 들려드렸어요. 연극, 뮤지컬, 그렇죠. 꼭 백업하는 배우가 있죠. 주연 배우가 부상당하거나 뭐 그랬을 때 나오는 배우들이 있고 또 야구, 축구 경기, 뭐 미식축구 경기에도 백업 선수들이 후보들이 있고 마라톤 선수에게는 또 페이스메이커라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인생에서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주변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든 간에 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돌? 워너비? 혹은 우상 같이 저 사람처럼 돼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 음악적인 페이스메이커 또 저의 경쟁자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들 뭐 스티비 원더도 되게 좋아하고 저랑 좀 실력이 비등비등하죠. 네, 굉장히 경쟁자이기 때문에 뭐 브라이언 맥나잇이라든지 네, 목소리나 가창력으로 뭐 키스 자레 또 있고 그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자극도 받고 저는 꼭 이렇게 같은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좀 뛰어난 업적이나 혹은 좀 이렇게 재치 있는 생각들. 지난주에 읽었던 그 책 김영하 작가님도 저에게 많은 영감을 좀 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좀 주변에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열심히 네, 여러분들 옆에서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홈페이지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곧장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항상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김지혜님께서 이문세 오빠의 별밤,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에이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심야 라디오 방송이 윤디가 진행하는 EBS 경청.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다시 라디오로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라디오를 사랑할 수 있게 진심을 담은 멋진 경청이 되길 바랄게요. 윤디 화이팅.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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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감사합니다. 와, 이 다 언급하신 이 프로가 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이어서 네, 또 EBS 경청 들어왔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김수정님, 윤디에게 좋은 노래 한 곡 추천해 드릴게요. 네, 추천해 주세요. 잉거 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이 노래는 제가 스트레칭 할 때마다 항상 듣는 곡인데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자정이 넘은 이 시간에 정말 딱 어울리는 노래예요. 저와 함께 잉거마리의 목소리에 푹 빠져보실래요? 윤디도 분명 이 노래 좋아할 것 같아요. 전 오늘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듣고 자려고요. 아,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네,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가 틀어드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시네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 영화가 필요해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극장에 가서 보면 좋을 영화 그리고 다시 찾아보면 좋을 영화 어떤 게 있을지 네,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수정 님이 추천해 주신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5월의 밤을 채워주는 영화 이야기. 시내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네, 이화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스튜디오 오셨나 봐요.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늘 타이밍을 제대로.
네, 요즘에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황금 시즌인 것 같은 게 저녁 때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짧은 기간, 1년 중에
맞아요.
깨알같이 활용해야 돼요.
데이트도 좀 하기 좋고. 데이트 네. 많이 하세요?
데이트는 안 해요.
바로 생각하지 않고 대답이 나오네요.
타이밍이 딱 맞죠.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날씨?
아니 정말 낮이고 밤이고 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밤에는 바람이 선선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유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돈을 써야 하는 이유.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시사회나 인터뷰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뭐 그럴 때 좀 네. 시간이 남거나 그러면 이렇게 옆길로 좀 빠지고 싶거나 뭐 그럴 때 없어요?
아니 그럴 때가 왜... 그냥 거의 매번 매 순간이죠 사실은. 왜냐면 보통 인터뷰를 하러 가는 순간에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네. 그럼 낮 시간에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강변북로나 이런 데를 달릴 때는 네. 정말 이 길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쭉 가고 싶다.
쭉 가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신 적이
보통
있나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사진 기자랑 네.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같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진 기자가 운전을 하고 옆에 네.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피크닉 길이다. 이거는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목적지에 도착해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전쟁 같은 네. 그런 시간이니까 좀 그 시간을 있는데 하긴 굉장히 그 뭔가 유혹의 순간. 뭔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네. 엄습해 오는 시간?
그러다가 좀 이렇게 샛길로 빠진 적도 있으세요?
샛길로 빠지면 펑크잖아요.
아, 인터뷰 끝나고.
인터뷰 끝나고요?
끝나고.
인터뷰 끝나고 보통 마감이 있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그냥 돌아오고요. 아닐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좀 네. 이렇게 과감하게
네.
반차도 좀 쓰시고
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영화관 나들이도 좀 가고.
역시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군요. 반차는 미리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나가 있는 상태에서 낼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아무 때나 쓰는 줄 알았지.
그쵸. 직장인의 비애는 직장인만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네. 또 이렇게 혼자 낮에
네.
사람 없는
네.
영화관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달콤한 팝콘과 고소한 팝콘 반반씩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딱 먹으면서 이렇게 네. 그럴 때 딱 볼만한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뭐가 있나요?
그럴 때는 사실 아무 영화를 봐도 재밌는데요.
그죠.
그래도 또 혼자만의 시간도 즐겁게 네. 보내시기 위한 뭐 그 무수한 개봉작 영화들 중에 엄선을 네.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애넘인데요.
아, 애넘이?
네. 이 영화는 그 도플갱어 아시죠?
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자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그런 상상? 현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데 자신은 그 자기랑 똑같이 생긴 자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고 해요. 저도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네. 그 감이 정확히 온대요. 근데 이게 조사에 따르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 뭐죠? 복제인간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복제인간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넘이라는 영화는 그 도플갱어에 기반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무료한 삶을 살던 한 교수가 어느 날 네.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 배우가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가봐요. 네. 배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네. 그 사람과 나의 신분을 바꿔서 한번 살아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나의 무료한 삶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근데 이게 1인 2역? 왠지 그쵸? 그 느낌일까?
맞아요. 1인 2역이에요.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외모는 물론 이제 자신이 같은 역할을 하니까 가능하지만 네. 걸음걸이 몸짓 말하는 습관을 두 명의 사람을 나눠서 하는 그런 연기를 했고요. 이게 한 카메라 앞에서 네. 연기를 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제이크 질레날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 영화 장르가 스릴러예요. 사실은 이제 그 운명을 뒤바꾼 상태에서 네. 뭔가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뭐 도플갱어 뭐 이런 흥미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자아와 초자, 자신의 욕망과 그런 것들을 띄워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 되실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 영화 네. 애너미였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뭐죠?
네, 다음 영화 한국 영화입니다. 끝까지 네. 간다.
끝까지 간다.
제목 좋죠?
좋네요.
네, 끝까지 정말 물고 늘어진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성균 씨, 조진웅 씨 나오는 영화고요. 네. 사고를 낸 후에 범죄를 은폐하려는 형사와 그걸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조여놓은 또 다른 형사의 끝장 대결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성균 씨, 조진웅 씨의 네. 각각 이렇게 특색 있는 연기를 해왔던 배우들인데요. 이 네네. 영화에서 연기도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익숙하게 보아왔던 모습이랑은 다른 색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고요. 이 영화가 올 칸 국제영화제에서 네. 소개가 돼서 이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현지 반응을 들어보니 엄청난 호평 플러스 그리고 칸은 이제 그 마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예요. 네네. 그 이제 리메이크? 영화를 예, 사고 팔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 판권을 사고 싶어서 하는 해외 제작사들의 상당한 문의를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나리오나 영화의 만듦새가 좋기 때문에 네. 이 영화가 어느 쪽에서도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락적인 네. 요소 그런 것들이 장르 영화로서의 미덕을 충분히 갖춘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재밌게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영화 네.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간다. 네. 마지막 영화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 영화는 이 영화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나의 라임 오렌지만 나무.
이거 책이잖아요.
맞아요.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의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 어렸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보고 그죠. 눈물도 많이 흘렸던 작품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작품이고 맞아요. 그만큼 많이 애독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제라는 그 소년에게 유일한 친구가 민기뉴라는 이름 붙은 네. 라임 오렌지 나무. 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생각나실 거예요. 네. 동화책의 그림. 그 동화책을 그대로 영화로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렸을 때 그 유년기의 어떤 우정과 그리고 그런 슬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이런 것들 치유가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설을 그러니까 동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또 재밌게 향수에 젖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전 세대 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순수함과 향수를 네. 느낄 수 있는 영화.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저는 요 셋 중에서
네. 고르세요.
애너미.
애너미?
애너미.
왜요?
모르겠어요. 그 도플갱어라는 그 네. 컨셉?
네.
컨셉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랑 똑같은, 똑같이 생긴.
네.
그래서 저는 가서 말 걸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의향도?
아, 그 사람의 삶과?
이 경우에는 지금 바꾸면서 여자친구랑 그 와이프까지 다 바꾸는 오.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오. 제안을 하거든요.
혹하는데요? 아, 농담이고.
큰일 날 소리를.
글쎄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겠네요.
네. 나중에 바꿨는데. 진짜 스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냥 흥미로울 것 같아서 바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네. 자기랑 다시 안 바꿔준다 그러면
그럼
삶을
낭패,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낭패죠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정교하게 조항을 네. 아주 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절대로 이 상황을 뭔가 역전시킬 수 없도록. 네. 네.
아무튼 기대가 되는 세 편의 네. 영화
네.
모두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차 쓰고 영화 보러 가실 분들 네, 목요일 이후로 반차 네. 쓰시고요. 미리 쓰셔야 됩니다. 반차는 당일날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오늘 경청에서 상영해 주실 영화
네.
말로 상영해 주실 영화 말로. 만나봐야죠.
네. 오늘은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파이터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 작품 네.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 이후에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나 여러 작품으로 이제는 좀 이렇게 네. 인기 감독, 흥행 감독으로 좀 흥행 감독 반열에 올랐지만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특색 있는 작품이지만
네.
이렇게 흥행에는 별로 빛을 못 보던 네. 그런 감독이었어요. 근데 파이터도 아마 고 이제 경계에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못 보신 작품 같아서 네. 좀 조명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복싱 영화입니다.
복싱.
네. 네. 복싱 영화 하면은 굉장히 떠오르는 작품들 많을 것 같은데 윤환 씨는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복싱이라기보다 그 싸움.
네.
그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영화 제목 뭐죠?
어떤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브래드 피트 나왔던 왜 이렇게 싸우는 영화 있잖아요.
아!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파이트 네. 클럽. 예. 네.
예.
네. 그 영화 생각나요.
그 영화는 그게 뭐죠? 격투기인가요? 그
격투기 같은 예. 네. 네. 그냥 네.
약간
그냥
종합 불법 격투기 같은, 격투기 네. 같은 네. 그런 거죠.
스트리트 파이트
네.
같은.
네. 네.
그 영화 또 생각나고.
네.
그리고 알리?
네.
윌 스미스 주연.
네. 진짜 그 복싱 영화. 네.
네. 그렇게 생각나네요.
네. 뭐 굉장히 많죠. 사실 뭐 로키. 복싱 영화의 고전. 네. 저는 뭐 그 음악이 먼저 복싱 영화 하면은
예.
네, 그 음악이 머릿속에서 네. 이렇게 벨처럼 일단 그쵸. 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경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한 영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복싱이란 영화가 굉장히 격정적인 네. 스포츠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정말 KO가 될 때까지 울릴 수 있구나 이런 네. 감흥을 줬던 작품이었었는데요. 이 파이터라는 영화도 그런 점에서 복싱 영화의 좀 더 색다른 면모를 네.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복싱 선수로 보이는 두 남자가 링에 기대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구가 세상을 KO시킬 위대한 감동시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 홍보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네. 예상하는 지점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히 복싱 영화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파이터는 그런 영화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 약간 예상을 빗나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의 배경부터 굉장히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보스턴 네. 외곽에 있는 로웰이라는 도시인데요.
로웰.
제가 알기로는 유난 씨가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그렇죠. 다니신 걸로.
네. 네. 보스턴.
그래서 혹시 로웰이라는 동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여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인가 봐요. 그 로웰 씨가 저도 뭐 저는 뭐 보스턴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의 거주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는 이곳에 방적 공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나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노동 때문에 이제 이민을 왔던 네. 거죠. 그런데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실업, 가난 이런 것들이 거의 꼬리표처럼 붙은 그런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웰시에서 젊은 사람들 이제 뭔가 더 이상 일자리가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네.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아니면 출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투인 거죠. 네. 권투 챔피언이 되면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신도 이제 입신양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곳에만 한 30개 정도의 복싱 체육관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요?
뭐,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곳에서 자라고 권투 백업 선수로 지내다가 이제 전설적인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이 된 미키 에클런드 그리고 그의 형 디키 에클런드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실화로 한 작품입니다.
미키와 디키.
네.
형제가 모두 권투 선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30개의 그런 학원, 그러니까 복싱
체육관.
체육관에서 그렇게 모두가 훈련을 했을 정도니까 한 집안에서 권투 선수 두 명이 나와도 네.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형은 전직 챔피언이에요.
네.
그 영화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지금은 끝발날리는 챔피언이 아닌 거죠. 한때는 굉장히 이 로웰가에서 뭔가 이렇게 명성을 날리는 선수였고
네.
그리고 동생한테는 이 형이 뭔가 이렇게 영웅 내가 정말 따라해야 할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좀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형이요?
네. 그러면서 약물 중독까지 그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퇴물 선수? 그러니까 뭔가 현직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줄 수 없는 약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디키라는 형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히 네. 그냥 기존의 보통 평범한 복싱 영화로 만들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죠.
보통 이렇게 시련과 좌절을 겪던 선수가 뭔가 어떤 멘토를 만나서 그 좌절을 극복을 하고 다시 이제 성공적인 복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네. 게 영웅적인 그 권투 선수를 그린 영화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영화는 동생의 이야기가 주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동생 미키는 가망 없는 이제 형, 집안을 살려줄 가망 없는 형 대신 집안을 일으켜줄 어떤 기대주로 한 몸에 그 기대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을 권투 선수로서의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챔피언이었던
네.
디키
네,
형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네.
과감히 이제 형을 버리고 본인이
가망이 없으니까
네, 동생 미키에게
네. 네. 네,
기대를 거는 건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가족끼리 좀 이렇게 매몰차기도 하네요.
현실적인 거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동생 미키가 형만큼 이렇게 권투 실력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런 네.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도 좀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미키는 그 보통 이제 복싱 영화들 하면은 주인공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뭔가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지금은 비록 좌절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성격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미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선수들을 다 합쳐놓은 중에 가장 성격이 온순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우유부단합니다. 성격도. 그러니까는 약간 스포츠 선수로서 이래도 되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팔랑기군요.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그 뭔가 자기 스스로는
네.
아 내가 형이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시 형을 대신해서 집안을 좀 건사를 네. 하자 이런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성격 자체가 욕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남한테 뭘 따지지도 못하고 이런 성격이고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한테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굉장히 대가 센데 엄마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다 이렇게 그 불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눈이 돌리고요. 그리고 뭐 한 번도 주체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주장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이 볼 때는 좀 약간 한심하다고 해야 될까?
한심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겁쟁이 네. 같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복싱으로 일어선 두 형제의 감동 실화라고 네.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직 챔피언이었던 디키 형은 약물 중독으로
네.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고 또 동생 미키는 엄마와 누나들 그리고 여자친구의 등살에 시달린다.
네.
아직까지는 전혀 영웅이 등장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저도 이거 지금 네. 복싱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감한 지금까지 상황은.
네, 네. 그렇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오리지널 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이죠. 제리 더글라스의 더 박서. 신의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복싱 영화 중에서 가장 미약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 파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키인 것 같은데요. 미키가 챔피언이 되려면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보통 이런 둘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미키의 주변 인물들을 면밀히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형 디키는
디키.
정말 뭐 한때 영웅이었다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이지 지금은 이제 집안 모두의 골칫거리.
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언제 자기 밥벌이 해먹고 사나 뭐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인물이고요.
네.
뭐 형이 뭔가 계기를 만들어줄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거의 없는 이만 못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핵심은 이 미키를 둘러싼 여자들이 정말 대단해요.
여자한테 인기가 많나요?
여자들이 뭔가 못 살게 굴죠.
미키를.
예, 좀 약간 그 여자들이 드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마 그 미키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키가 좀 미약한 성격을 가지게 된 데는 주변 여성들이 하도 세서
네.
상대적으로 그런 자신의 길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키한테는 굉장히 여성들이 힘들고 다루기 힘든 존재지만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재밌어요.
아, 이 여자들이.
네, 어쩜 이런 캐릭터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제일 이렇게 미키의 원흉 같은 존재가 엄마인데요. 특이하죠.
미키 엄마.
보통 엄마 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네. 이렇게 아들을 감싸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특이해요. 형 디키가 권투 생활을 할 때도 그 매니저로 역할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형이 가망이 없으니까 미키 매니저로 활동을 하는 엄마죠.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뭐든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는데요. 7명이에요.
아이고.
네.
맞네요.
그 미키의 성공을 요행수로 여기면서 굉장히 항상 닥달하면서 미키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누나죠. 사사건건 다 이렇게 뭔가 그 간섭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여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여성을 미키를 둘러싼 여성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네.
갑자기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새롭게 미키가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네. 우연히 그 클럽에서 만나서
네.
그 바에서 일하는 여성인데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요. 그 미키가 너무 이제 그 가족들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냉정하게 이제 미키한테 현실을 직시하고 가족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랑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매니저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제대로 된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복싱 선수로 제대로 한번
네.
네 꿈을 펼쳐라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이 여자랑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지 정말 제가 가족이라도 그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쵸.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권투링이라는 네. 그 분명히 이렇게 싸우는 장소가 있지만 네. 실제 싸움은 그 권투링 밖에 그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싸움 그 치열한 그 실제 싸움 공방전이 훨씬 더 강한 영화입니다.
이 여자들 사이의 갈등.
네.
그 사이에 이제 남자가 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진짜 난처한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뭐 난처함을 많이 겪어보신 말투인데요.
아니 그냥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그렇고. 네. 또 뭐 이렇게 여자들끼리 싸움이 네. 더 무섭잖아요 남자들보다.
이건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위험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이 미키 역할을 한 배우도 실제로 연기하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
맞아요.
사이에서.
네, 미키 역할을 한 배우가 네. 그 명배우 마크 월버그인데요. 실제로 보통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연기를 하는데도 신명이 나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게 되잖아요. 강한 네.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러기도 굉장히 좀 쉽고 관객들에게 각인되기도 쉽고 그런데 너무 미약한 존재감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이점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연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이 영화에 참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건 이 영화가 굉장히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는데 주인공 연기를 한 마크 월버그는 후보로도 거론이 되지 않았었어요. 아. 그런데 형 디키 역할을 한 이 샘 배우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렬한 연기니까 네. 남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엄마 역할을 한 멜리사 레오라는 배우는 또 역시나 그 강한 그런 엄마 역할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죠. 그때 여자친구 역할을 했던 에이미 아담스랑 거의 각축전을 벌였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조명을 받는 동안 마크 월버그는 고생은 했지만 주목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 마크 월버그가 연기를 이들보다 뭐 이렇게 못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자체로 데이비드 오로스의 감독이 의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용함 속에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아. 복싱 선수 네. 이런 역할로 마크 월버그를 설정을 한 거죠.
멋지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복싱 영화는 링 안에서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간 승리 이런 거에 집중이 되는데
네.
이 영화는 오히려 링 밖의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그쵸.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좀 더욱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또 복싱을 소재로 한 가족 영화라고도
네.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링 밖에서의 싸움이 훨씬 중요하고요. 제목이 복서가 아니라 파이터잖아요. 이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싸움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겪는 어떤 그런 투쟁? 실제 그런 어떤 각축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복싱 영화에서 영웅이 되고 휴먼 스토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감독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중에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경기를 하기 전까지 실제로 가족 간이 겪은 해묵은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또 그렇게 막 싸움을 하면서도 서로를 네. 이해해가는 과정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데이비드 오로셀 감독이 이 영화를 복싱 영화라고 명명하기 이전에 나는 사랑 이야기로 그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
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뭉클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뭐 형제 얘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자친구가 겪는 멜로 뭐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가족들이 겪는 그런 뭔가 충돌 그리고 화해, 조화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크게 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복싱 선수라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이제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보면 내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네.
현실적인, 네.
네.
정말 인간적인.
네. 싸우는 네. 장면 한 장면만 보시면은
그죠.
이 얘기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런 인간적인 사람들에 관한 영화, 파이터. 네, 정말 저도 한번 궁금해지네요. 네. 보고 싶네요. 네. 네. 아, 다음 주에도 정말 재밌는 영화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싶은 밤, 귀를 여는 라디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할게요. 여성가족부, 산하한국청소년 상담복지발원에서 문화상품권, 시네마24에서 영화의 매권, 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에서 다이어리 저널, 나를 디자인하는 스타일 솔루션 이노웍스에서 머니클립, 그린이프에서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 자연유 제품 쇼핑몰 맑을 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21세기 북스에서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CNL 뮤직에서 첼리스트 미조고치 하지메의 For Sleepless Night 앨범 드리고요. 공연과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연극 비행소년 KW4839, 전시 판타지 제왕의 귀환,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방에 신청해 주세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2부는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의 키워드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책이죠. 정여울 작가의 에세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바디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